오늘은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택한 그릇.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릇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제가 그동안 선물로 받았던 그릇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독특해요. 굉장히 값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특별히 2부 예배 오시는 분들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전역과 이 북방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빗살 무늬 토기라는 겁니다. 빗살 무늬 토기. 흙입니다. 떨어뜨리면 바로 부러집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 뜻대로 쓰시려고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토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비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릇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다르다. 큰 그릇이다. 그게 창조주의 창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어진다. 우리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 큰 그릇, 우주 시스템 속에, 코스모스 시스템 속에 나라라는 그릇, 태양이라는 그릇, 뭐 명왕성이라는 그릇, 좀 더 작게는 뭐 지구라는 그릇, 또 거기에 좀 더 작게는 뭐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그릇들, 뭐 좀 크다고 까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시라는 그릇, 또 교회라는 그릇, 전부 다 그릇이에요. 가정, 사람도 그릇이에요. 짐승, 동물, 곤충, 나무도 다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 중에서 큰 집 중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 영광을 가장 크게 온전히 나타낼 귀한 그릇이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관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쓰는 겁니다.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 왕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아버지, 거짓 아버지의 말에 미혹되면서 거기에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그릇으로 딱 나뉘어져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때가 되면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철장, 권세라 그러죠. 그 망치를 가지고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토기장이 철장으로 박살이 날 진노의 그릇. 특별히 이 진노의 그릇들의 역할이 뭐냐,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그릇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긍휼의 그릇.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은 분도 있으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겁니다. 긍휼의 그릇,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그릇은 많지 않습니다. 남은 자요, 그루터기요, 소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려고 택한 그릇, 바울입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릇의 두 가지 종류의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더리라. 반드시 귀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썩어질 그릇, 망할 그릇, 진노의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그릇밖에 없어요. 토기장에게는 로마서 9장 21절 24절을 이 두 종류의 그릇을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행전 9장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천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잠시 동안 그렇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진노의 그릇이 된 사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시작 단계에 극적으로 이제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뭐 이런 영국 같은 나라 시민권자에 또 한국 시민권자 이런 겁니다. 한국 이중국적이죠. 그게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국회에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 같은 산헤드린 국회에 30살 정도 되었어요. 최연소 거기는 국회의원 되려면 이스라엘은요 30살은 돼야 돼요. 성인이 30살 최연소 국회의원 이번에 뭐 당 대표 된 사람 뭐 30대 후반 그 정도는 늙은 거예요. 30살 최연소 초선 의원 거기다가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도 통달했어요. 구약을 아주 실력이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한국말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 뭐랍니까? 금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에다가 이런 흙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 금그릇. 예? 대단합니다. 스펙이 대단합니다. 큰 박해를 가했는데도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온 유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성경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까지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유대 지경의 밖으로. 그 밖으로 가다가 나라 밖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아마 핍박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데 핍박이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됐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유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15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기들의 신앙관이나 신학관이나 어떤 신앙 이념 체계로 봤을 때는 이 죽일 놈들인 거예요. 완전히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신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저 두만강 너머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는 교포들이 서울 예루살렘 성전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저 이놈들이 여기서도 지금 설치니까 제발 좀 잡아가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늘 앞장섰던 지금은 몇 년째 앞장서고 있어요. 이 사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 같아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유를 알겠죠. 자기로서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들고 자기 제자들이 랍비니까 자기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이 블라디보스톡에 예수쟁이 놈들을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살기 충만한 그릇으로 살기 충만한 그릇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에 둘째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 열려가지고 뭐가 나타났다, 가브리엘 나타나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많습니다. 영계가 열린다고 다 좋아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신 거예요. 4절 5절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흠이 없다고 착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담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재미삼아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또 그런 빌미를 주지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 아직은 우리는 뭐 감옥에 넣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심판의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혹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3, 4대에 묶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자꾸만 육신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뭐 큰 충격을 받으면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신경쇠약 상태에 한 3일 정도. 불쌍하잖아요.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악명을 떨치는 또 우리로 말하고 완장찬 북한 인민보위부 뭐 교회와 목사들을 죽이고 막 성도들 감옥에 가도 이런 악질 분자인데 교회로 보면은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낌이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장성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아나니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 주님의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예언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랍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는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언대로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둘째 임금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와 총독과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에게 전하기 위하여. 셋째는 소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예언대로 건축했어요. 예언은 청사진이고 예언은 설계도예요. 순종함으로 뚝딱뚝딱 예언의 집을 완성하는 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극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인생은 완전히 스텝이 꼬입니다. 이때가 주 35년 사울이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주 68년 약 63세로 순교하기까지 33년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을 비워야 됐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와 계시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 전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 연단되어 깨끗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를 종합해보면 이 극적인 체험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이후에 사울의 인생 시간표는 대략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해보겠습니다. 30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돌아서니까 이 죽이려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메섹 성문 밖으로,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좀 맛이 갔지만 그래도 스승이니까, 랍비니까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쳐갑니다. 나라 밖으로 도망쳐가는 거예요. 소문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체에 원티드 다 이렇게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을 것이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 일본 대마도나 오키나와 정도에 배 타고 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웃지도 않아요. 정말 3년간 홀로 은둔하며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먹고 살아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거의 거지꼴을 하고 살았습니다. 3년 후인 주 38년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로 말하면 두만강 건너에 블라디보스톡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시 들렸다가 그 자기 거기서 예수 만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서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15일 정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성 다소로 갑니다. 그래도 믿을 곳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다소로 가요. 여기는 한반도 지도로 보면 중국 조선족 자치구 압록강 건너 단동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돌아왔는데 이게 가족이, 아들이 아들 같지 않고, 예? 이 친척들이 볼 때는 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얼빠진 놈 같아. 폐인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곁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 고향 사람들, 일가 친지들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면 금수저에다가 이제는 총망받는 사람인데 7년입니다. 7년. 미치고 환장할 거, 아, 바울지도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요 다소에 자기 고향에 한 7년쯤 있는 중간쯤, 주후 41년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쭉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셋째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천국의 신비와 네가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신비를 쫙,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많이 감추지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 신학교 3년, 다소 고향 광야 신학교 7년, 이 10년간의 신학교 수업을, 나홀로 신학교 수업을 마칠 때쯤,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제 이제 준비됐구나, 바나바 목사님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다소로 찾아와요. 그래서 네 안디옥 교회 전임 전도사로 한번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역사에 어마어마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필연이에요, 필연. 아멘! 이 위대한 만남 때문에 갈 바를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이제 고립되어 있던 사울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우리로 치면은 중국 조선족 자치구 길림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구 단동에서, 다소에서 길림, 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나이 40세입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담임 목사 밑에서 목회 훈련을 잠시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또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목회를 알아야 되겠죠. 선교사님들도 목회를 알아야 돼. 그래서 41세에 주 46년부터 한 2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신나게 고생도 직사게 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착 감당하고 바울서신 다 쓰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탁 남기고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탁 남기고 탁.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언제? 120살에. 여러분 121살까지 살다가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가 별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우기면 돼요. 우기면 돼. 그 다음 입 딱 다물고 뭐 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주께 받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이런 예언은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예언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은 주 62년경에 그가 쓴 옥중서신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1장 24절에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다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술잔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해요? 목회자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의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정도 기쁨까지 가버리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술잔에다가, 내 육체의 포도주 잔에다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중에는 이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직장에 상처 안 받습니까? 가정에 상처 안 받습니까? 학교에 상처 안 받습니까? 때려치워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교회가, 믿음이,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기는 뭐 때려치웁니까? 더 나아가야지 기뻐하며.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도 질그릇된 술잔된 자기 육체의 잔에다가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찢어져가지고 피 흘리는 자신의 피를, 흠없는 그 피를 고난의 신포도주, 포도식초 씁니다. 그걸 다 마시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술잔에 들어있는 심장까지 찢어가지고 물도 쏟아버리고 피도 쏟아버리고 사랑도 쏟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관제와 같이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자기 육체의 술잔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공중에서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홀연히 끌어올려들을 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땅에 남아서 뭐지? 무슨 일이구 하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신부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는 포도식초 쉬고 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결혼식 혼인잔치 피로연으로 오직 그 길을 가본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축배의 기쁨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쁨을 하늘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몫에 태인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 포도식초, 쓴 포도식초, 술이 아닙니다. 포도식초. 그걸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육체의 생명의 잔에다가 조금이라도 채우, 한 방울이라도 채우세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막론하고 특별하게 핍박받는 특수한 교회들 제외하고는 다 영광이고 출세고 잘되고 번영이고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이 그런 거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번영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그건 다 허상이에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영적인 피 한 방울,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붓는 기름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천국에서 받으시는 보배입니다. 보배.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채워서 쓰지만 치지만 달게 마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토록 적용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서도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왕비로 새 포도주의 술잔을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히 갑니다. 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 신랑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한 성도, 한 가정, 한 자녀도 잔치 참여하는 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길을 바울의 스피릿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